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있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저희의 공허한 마음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겪지만은 그러나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기에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을 통해서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사도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해서 무뚝뚝하고 이기적이며 위압적인 그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였고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희생적이고도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였고요.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연합되어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드디어 6장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시작해서 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드디어 에베소서 마지막 6장에 우리가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을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는 아내들에게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남편들에게는 그 다음에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3절은 믿는 자녀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고요. 그 내용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았습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 로마 제국의, 특히 로마의 사회상이라고나 할까요? 여러 가지 그 죄악들이 난무하였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어떠한 것인지 하는 것이 잘 나와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죄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이렇게 부모에게 거역하는, 여기 거역한다는 것은 불순종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거기 로마 사회의 죄악 가운데 하나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자녀들이 대단히 거칠고 부모를 거역하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덤벼드는 그런 자녀들, 또 부모를 무시하고 때로 욕을 하기까지 하는 그런 자녀들,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는 그런 폐륜화까지도 오늘날 이 시대에 있는데요. 대단히 무서운 시대이고, 자녀들이 어떠한지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시대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은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많은, 그런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 있을 것임을 그렇게 예고해 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임을 고통하는 시대가 그러할 것임을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날도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시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렇게 거역하는 세대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일 수 있고 또 믿는 자녀들에게 주는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녀들을 향해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교 사상에서 나온 효와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유교 사상의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잘 길러준 데 대해서 부모의 응공에 보답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를 행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뜻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단순히 나와서 길러준 것,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상의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야 합니다. 1절에서 순종하라 그랬는데요. 여기 순종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내에 관해서 배울 때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을 때 그 복종이 무슨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기계적으로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할 때는 거기 사랑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종이라는 것에 자원하고 즐거움이 따르고 사랑을 가지고 복종하는 것처럼 여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하는 그런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마음이 빠져버리면 잘못된 그런 신앙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원치 않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받지 않는다고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겉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척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마음으로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라 부모에게 하면은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자신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부모는 너무나 완고해서 존경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꾸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부모는 이해심이 없어가지고 내가 존경할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니까 할 수 없이 겉으로 순종하는 척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마음으로까지는 순종할 수 없다. 겉으로는 척할 수 있어도 마음으로는 순종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러한 환경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되는 사유가 절대 되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때로 왜 나에게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부모를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고집이 세시고 완고한 그런 부모를 주셨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도 잘 모르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잘 순종하게 된다면은 얼마나 완숙한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녀를 훈련시키고자 그러한 부모 밑에 두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왜 우리 부모는 완고하게 나한테 대하는가? 그래서 내가 존경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불평하는 자녀들은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고집스러운 면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왜 그와 같은 환경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지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를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나은 신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지 분명히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핑계될 것이 없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이러한 말을 절대로 수긍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면은요, 왜 자신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인생이 다르고 자기의 인생이 다른데 왜 자기가 부모의 그 인생관을 그대로 답습해야 되는지 자기는 이해하지 못한다. 또 자기 인생이 다른 것인데 왜 부모의 충고를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불평하는 불신자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녀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믿는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해야 되고요.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불신자 자녀와 아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믿는 자녀들에게 1절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순종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무엇이 순종입니까? 뭐 간단하게 정의적인 차원에서 정의를 내리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순종하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네거티브한 그런 면에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는 것. 부모를 멸시하거나 부모를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긍정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부모의 명령을 따라야 되지요. 또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또 부모가 꾸지람을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충고를 하면은 그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합해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부모를 멸시하지 않고 존경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이 하는 그런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또 심지어 꾸지람이나 책망까지도 달게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자녀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그 이유인 것입니다.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1절에 보니까 그 답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요? 바울의 답은 이것이 옳으니라. It is right 이랬습니다. 이것이 옳다. For 왜냐하면 this is right 이랬습니다.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그 순종해야 될 이유로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옳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자체가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자체로 순종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런 의미로 이것이 옳으니라 다른 이론적인 근거나 그런 것을 댈 필요도 없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순종이 마땅한 바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제가 말하는 바는요 부모가 자녀를 낳고 키우지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혼자 자라지 않지요. 부모가 없으면 자녀가 자라날 수 없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낳고 정성을 다해서 먹이고 입히고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실보다 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하는데 자녀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이러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있을 때 자녀의 측에서 의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러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이죠. 부모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무시하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이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왜 부모가 그 자녀를 힘들어 키워야 되는지 그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힘들어서 키우고 있는데 자녀가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온갖 악한 길로 나가면은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내가 쟤를 키워야 될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부모가. 모든 의욕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혈육이기 때문에 부모가 물론 꼭 참고 인내하면서 그러한 경우도 키워주지요. 그러나 만약에 부모가 이 독한 마음을 품고요, 모든 양육하는 것을 포기하면 그 순간 그 자녀는 고아가 되어버리지요. 물론 그러한 경우는 뭐 거의 있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불순종으로 계속 나가서 부모가 아,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하고 기법하면은 그 자녀는 대단히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기에 자녀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바인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얼마나 비이성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대들고 그러는지 몰라요. 심지어 자기 부모를 무시하고 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자녀의 불순종보다 더 이상한 일은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은 불순종하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동물들도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은 가장 큰 죄에 속하고요, 이것보다 더 비이성적인 행동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또 사람을 창조할 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원리를 심어 넣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의 경우에는 이것이 옳으니라를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음을 고려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은 이 문제에 관해 입을 다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음을 안다면 사람들은 그분의 뜻은 분명하고도 변개할 수 없는 법, 즉 그것으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이탈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는 법임을 깨닫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칼빈이 말을 하였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였기에 그것을 그대로 따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는 자녀들에게 제가 오늘 이 저녁에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이 유교 사상에도 부모를 이 공경하고 효를 행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요. 하물며 믿는 자녀겠습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부모에게는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는 믿는 그 자녀가 자기의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면 이거보다 더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는 그런 자녀들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기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는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절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2절과 3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2절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거 어디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십계명이 나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제5계명이죠. 사도가 여기서 십계명의 제다섯 번째 계명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요.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들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의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처음의 이유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자체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랬지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오늘 2절과 3절에 있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 또 다른 순종의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십계명의 제5계명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하는 이 의무가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덕법 이것을 받을 때에 거기 명시되어져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거기 열 가지 계명이 요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도덕적인 법 열 가지가 요약되어서 거기 있는데 얼마나 부모 공경하는 것이 중요했으면 그 중에 한 계명으로 그렇게 들어갔겠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는 지금 제5계명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것도 순종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다해서 그 부모를 존경하는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십계명에서 명령까지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다면 도대체 그 자녀는 어떠한 자녀인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의미한 것을 명령하시지는 않지요. 중요한 것이기에 명령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도덕법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류를 향한 영원한 도덕법이지요. 결코 폐하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한 영구한 법에 부모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으니까 이 명령이 얼마나 중대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녀는 대단히 악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러한 사람을 부모를 향해서 불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에까지 명시되어 있는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사람은 대단히 마음이 굳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신앙적인 특별한 이유 한 가지는 제외해야 되지요. 그것은 뭐냐면은 부모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명령할 때는 그 명령에 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단코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정말 철저하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신앙적인 특별한 이유라고 그랬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떤 신앙적인 이유를 가지고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그것이 죄가 됨을 지적받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면은 더 이상 부모에게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잘못되었다. 분명히 지적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여 너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다른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그런 이유 말고 지금처럼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하던 잘못된 그런 신앙적인 이유를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앙적인 특별한 이유 외에는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이요. 율법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분명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자체가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자체가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계명 제5계명이 자녀에게 부모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덧붙일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두 번째로 제가 한 부분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뭐 어떤 것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막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5계명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왜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도 하나의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되는 데 있어서 어떤 동기부여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제5계명을 인용하면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유가 자녀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번성케 하고 잘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이와 같은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제5계명을 부모 공경의 이유로 제시하지만 사실 이것은 너희들에게 크게 유익한 것이다. 이것은 너희들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들을 번성케 하기 위하여 주어진 계명이니 즐겁게 지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와 같이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5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신 것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버겁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도리어 이대로 행하면 우리들에게 크게 유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5계명이에요. 신기하게도 약속이 덧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찰스 아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최고의 계명이다. 사회적 의무와 관련된 계명들 가운데 중요성에 있어 첫 번째이다. 그것은 특별한 약속이 덧붙여져 있다. 이것은 기필고 땅에서 당신을 잘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계명에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생명이 길게 될 것이라 그런 약속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약속은요, 그 당시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축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자 한다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와 같이 제5계명이 주어진 것이고요.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십계명이 주어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해서 주어진 것이지만요.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온 인류를 향해서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 계명대로 부모를 순종하면은 이 잘 되고 번영할 것이다. 그와 같이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해석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일반적인 원리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부모를 공경하면 다 장수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했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간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부모를 공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번영이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인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이와 같이 정말 부모를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기서 이 장수한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 산다는 그런 말인데 이 오래 산다는 것도 꼭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뭐 얼만큼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과 보살핌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러한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핵심은요, 어찌든지 간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에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락을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믿는 자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이 약속 있는 계명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제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보다 불순종하는 자녀가 많은 시대는 일찍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자녀들은 대단히 거칠고 대단히 불순종을 많이 합니다. 수년 전에 영국의 진리의 깃발 편집장이었던 모리스 로버츠 목사님에게서 들은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무슨 말씀 하시냐면은 영국의 비틀즈 그룹이 1960년대에 크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1970년 4월에 그 비틀즈 그룹이 해산을 했는데요. 60년대 비틀즈가 아주 뭐 왕성하게 활동을 했지요. 그런데요, 60년대 크게 활동을 하였는데 그 60년 바로 이전에는 그 영국의 청년들 젊은이들이 비교적 순종적이었고 고분고분하고 순화했다고 해요. 그런데 비틀즈 그룹이 활동하고 난 다음에 60년대 이후에는 젊은이들 어떻게 변했냐면 대단히 거칠어지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또 폭력적인 그런 스타일로 변모되어 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60년대를 전후해가지고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성향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었고요. 순종적이고 순하던 청년들이 거칠고 불순종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가는 것을 그 목사님이 슬프게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 시대와 연관 있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시대에 뭐 어린아이, 뭐 중고등학교 뭐 그 정도 이상도 다 포함됩니다. 젊은 사람들, 부모님을 갖고 있는 누구든지 간에 다 포함되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온갖 참 이 세상 음악, 얼마나 세상 음악이 거칩니까? 또 폭력적인 영화, 컴퓨터 게임, 또 여러 가지 이상한 세상의 문화들, 막 그러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사람들이 보는 영화도 얼마나 참 이렇게 무서운지 몰라요. 총을 쏘아대고 차들이 뒤집히고 비행기가 폭발하고 사람들을 무슨 뭐 간단하게 아주 너무나 쉽게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인터넷에도 보면은 뭐 음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성향이 거칠고 불순종하는 그런 방면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많은 시대는 일찍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압살롬과 같이 자기 부모에게 반역하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또 함과 같이 부모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이러한 자녀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급하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 하면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믿는 자녀들은요 절대적으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창조 원리가 그러하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 때문에 그 창조의 원리가 그러하고 또 제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계명이 중요한지 이 축복의 약속까지 덧붙여가지고 부모 공경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불순종하는 그런 불신자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순종을 잘하는 모습을 보고서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그 자녀가 부모를 거역한다면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없고요. 또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없고 이것보다도 부모를 멸시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드려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충고도 다 드려야 되고 구질함과 책망이 있을 때 그것을 달게 드려야 될 것입니다. 부모가 하는 조언을 잘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의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생각들을 고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믿는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